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이제 오늘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좀 복잡한 이야기 앞에 직면에 있습니다. 전체가 주어진 본문이 20절까지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사실 하나의 이야기인데 하나의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이제 엉켜 있어서 좀 구성 자체는 복잡합니다. 일단 큰 틀을 좀 먼저 한번 보죠. 14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가서, 그렇죠? 내려가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전에 19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네. 19절은 올라갔고로 14장이 이제 맞춰지죠. 그리고 그 결말은 자기 눈에 옳게 보이고 자기 눈에 좋아 보였던 그 아내를 내버리게 되는,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죠. 내버리게 되는 조금은 비극적인 결말로 오늘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삼손이 딤나로 내려갔다가 내려간 결말은 썩 그렇게 유쾌한 결말이 아닌 걸로 결말이 나고 삼손은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의 그 중심 구절이 4절이에요. 4절. 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지금 누구의 경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눈에 어떤 한 여인이 너무너무 옳게 보이고 들었어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서 딤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결말은 방금 확인했다시피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내어주게 되고 삼손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와요. 근데 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렇게 결말이 났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누구의 경영이었어요? 하나님의 경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손의 아버지도 그 의도를, 하나님의 경영을 눈치챘습니까? 못 챘습니까?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게 뭘까요? 늘 여기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신비로운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삼손처럼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연약함과 실수와 서로 실패마저도 그 속에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근데 이 마누아처럼 삼손의 아버지처럼 정작 이스라엘과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경영을 알지 못해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신비 속에 우리는 탁 하나 건져 올릴 수 있는 깊은 주제가 뭐냐 하면, 아,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건지심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경영이구나.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시작하셔서 홀로 끝나는, 완성이 되는 경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찬찬히 몇 가지 중요한 흐름만 보도록 하십시다. 1절,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어떻게 했죠?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가 사실은 무엇을 보았느냐가, 그리고 그 보는 주체가 누구냐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누가 봤죠? 삼손이 보고. 그 인류의 타락은 뭘 보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큰 근본적인 죄를 짓게 되죠. 타락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바라본즉, 여기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주체가 누굽니까? 롯이에요. 롯이, 주어가 롯이.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제 각각 헤어지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한 집에서 자꾸 그 목동들이 꼴을 먹일 풀밭 가지고 아침마다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죠. 이러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좀 독립하자. 그래서 독립을 합의하고 롯이 눈을 들어서, 눈을 들다라는 말은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발 뒤꿈치를 들고 미간 사이에 손을 얹고 뭐 이렇게 손을 얹고 미래 앞날을 조망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주어가 누구라고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그쪽이 소돔과 고모라 쪽이거든요,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은 딱 보니까 요즘 우리말 수식어로는 여긴 파라다이스, 미국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좋아 보이는 것, 좋은 곳은 다 미제라고 그랬고, 미국이라 그러면 뭐 그 앞에서 껌뻑 죽었죠. 야, 이건 미제래, 미제. 야, 되게 좋네. 미국 같아. 이런 말 습관이 있었어요. 70, 80년대만 해도.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이 고대에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런데 앞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누구 눈에는? 롯의 눈에는,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다고요. 그 눈을 든 주체가 자기의 자기 롯.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다 같이 한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도 눈을 들죠. 근데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근데 참 결국 우리 전체 인생이 다 이 싸움에 걸려 있어요. 사실은 결국 내가 눈을 드느냐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느냐, 이 간단한 싸움에 인간은 늘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도 개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인생이 탄탄할 것 같고 하지만 절대 내가 먼저 눈을 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에 가만히 엎드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예요. 근데 인간은 늘 불안하잖아요. 야, 이거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예? 망하는 길이죠. 롯은 딱 보니까 야, 여기 뭐 네온 사인 돌아가고 뭐 뭘 해도 여기는 되겠어요.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딱 보니까 자기 눈에 완전 당시 절대 국가였던 애굽 땅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죠. 결론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아 보이겠어요?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서로 먹으려고 결국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요. 그 땅에서 다 털리고 평생 벌어놓은 거 다 거덜나고 결국 누가 구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구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삼손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을 택해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강조하죠.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네, 이 부모도 참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형식은 붙들려고 해요. 야, 그 블레셋에서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인데 어떻게 그런 혈통의 여자를 데려와서 되겠니? 부모가 별로 신앙도 없으면서 아버지는 그 원리가 아니라 형식을 표를 끝까지 붙들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삼손의 이 결혼 과정을 통해서 참 재밌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없어요. 근데 원래 정통 유대인들의 결혼식 순서 절차를 보면 이건 법이 아닙니다. 삼손이 자기가 자기 눈에 든 여자를 보고 와서 부모에게 이 여자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의 주도권이 끝까지 지금 삼손이 흐트러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4절을 보시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몇 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죠? 어제 40년. 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복합적인 시선이 다 이렇게 엉켜 있어요. 삼손이 자기 눈에 여자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 결혼을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의도가 섞인 동기를 가지고 이 결혼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젊은 사자니까 얼마나 험한 기운과 소리를 냈겠어요. 그런데 삼손이 염소를 찢듯이 이 사자를 찢어요. 사실 뭐 염소도 만만한 동물이 아니죠. 제가 염소 이렇게 싸움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물론 막 서로 들이받는데 염소도 성질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염소 한 마리도 힘든데 사자를 찢어서 죽여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성경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 일을 부모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부모는 계속 지금 몰라요. 흐름이 자체가.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도 잘 모르고 계속 몰라요. 뭔가 이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부모는 계속 그 깜깜한 암흑 속에 있어요. 무지 속에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이 단순히 그 삼손의 초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 영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제거하기 위한 삼손을 통한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7절을 볼까요?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계속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표현이 1절서부터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오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랐더라. 원래 뜻이 오랐더라. 오랐더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더 근본적인 느낌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좋아 보였다. 그녀의 삶의 방식이 좋아 보였다. 그녀가 섬기는 신이 오라 보였다. 그녀와 어울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 보였다. 사랑에 빠지면 다 어떻게 되죠? 뭐 방귀 끼는 것도 다 음악 소리로 들리잖아요. 예? 너무 새벽부터 좀 그랬나요? 좋아 보이면 다 그렇게 모든 게 다 별게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눈에 지금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마저도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을 넘어서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근데 원래 이 죽은 사체에 꿀이 생성되지 않는답니다. 저는 뭐 양봉업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죽은 사체에 꿀이 원래 생성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죽음이 되어 있는 사자의 몸에 뭐가 생성되어 있어요? 꿀이 생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삼손이 이제 채취합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근데 자기만 먹고 끝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드렸어요. 되게 효자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행동 자체가 큰 어떤 규율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삼손이 인지해요, 못해요? 지금 삼손이 신분이 누구예요?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세 가지를 금하도록 돼 있어요. 첫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둘째, 부정한 것, 즉 죽은 것에 손을 대지 말 것.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갖는 그 규율은 그 내가 누구냐라는 존재론적인 확인이거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의미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돼요. 또 죽은 것에,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으니까 무엇과는 이제 영원히 관계가 없어요. 죽음.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놀랍게도 포도주는, 독주는, 즉 술은 우리를 몸을 타고 흘러들어가면 우리를 제압하고 지배를 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의 지배 외에는 어떤 것에도 자기 인생을 낭비시키도록 지배시켜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나를 지배하는 분은 오로지 누구이시다?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 왜? 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죠. 이 세 가지는 뭘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날마다 각인시키고 확인시키는 존재론적인 선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깨져요. 부모도 그것을 인식 못하고 깨고, 삼손도 깨고, 삼손이 또 잔치도 하죠. 10절 보세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여기 잔치라는 말은 관례적으로 술상이라는 뜻이에요. 술상. 삼손이 여기서 다 깨요. 이 나시린의 규례가 여기서 다 깨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못남, 무지,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서 주는 꿀을 사체에서 떠온 꿀인 줄 모르게 몰라요. 삼손이 얘기를 또 안 하니까. 얘기 안 하니까 모르죠. 무지 속에서 또 그것을 떠먹어요. 그리고 정작 나시린으로 구별된 아들은 그 하나님의 규례를 다 무너뜨립니다. 무지죠. 이 과정에서 다 깨져요. 나중에 삼손은 또 머리도 잘리죠. 나중에 자라긴 합니다만 머리가 잘려요.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머리털이 잘려요. 그런데 이런 흠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흠 많은 모습으로 타락해버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을 제거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이렇게 역설로 꼬여 있어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못남, 연약함, 우리의 패착, 이런 정말 진절이 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꿋꿋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구원을 향한 경영을, 그분의 열심을 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못난 인간의 역사를 뚫어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용기로 말씀을 기초해서 일어서는 새벽이 되시며,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엎드려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